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셔서 같은 한 목소리를 우리 이 본문을 읽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참고 구절이 10개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분께서 상당히 곤란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참고 구절을 두 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피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설교 말씀은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담은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암송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는 그 작업 현장이 어디일까? 물론 우리가 가고 만나고 하는 모든 그 현장이 사실은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이 사실 골로새서 1장 28절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 지점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게요. 먼저 부모에게 주는 권면을 다루고, 4절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1, 2, 3절 자녀에게 주는 권면, 이 순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봐주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문맥 중시하라고 그랬죠. 아비들아라고 명령했을 때 이 문맥은 무엇일까? 에베소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버지를 향해서 명령을 줘요. 아내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자녀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아비인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비는 예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받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아비들아, 어머니도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녀들 내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표현이 쭉 있고 난 다음에 4절에는 어머니에게는 명령하지 아니하고 아비들아, 물론 대표성을 가지지만 아버지에게 명령하세요. 저는 자녀 양육의 주체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맡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그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는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어요.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죄를 억제하고 죄와의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녀가 내가 창조한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가정의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 자녀는 부모의 DNA를 근거로 해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가운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요.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래서 태어난 딸이 엄마가 눈이 둥그렇고 선명한데 태어난 딸은 옥동자를 닮은 그러한 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부모인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둥근 눈과 이러이러한 모습을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의지와 뜻은 내 바람이 아주 최소한 반영된 상태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많단 말이죠. 왜요? 부모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그 아이가 우리 집 가정에 맡겨졌단 말이에요. 위탁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탁하셨다는 이 진리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하는데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것 먹어야 돼 저것 먹어야 돼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빠지면 안 돼라고 하지만 그것이 왜곡된 사랑, 집착의 형식으로 사랑이 표현돼요. 내 소유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이 아이를 너희들이 완성시켜 다오라는 위탁 개념이 아니라 내 소유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망과 뜻이 반영된 대로 이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강하게 반영된 대로 아이를 양육하기 쉽다는 거죠. 과거 한국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전쟁 치르고 고생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판사, 검사, 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 그래서 고생한 결과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어찌했건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떠한 목표로 열망으로 이 아이들을 격려하지 또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권면하지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부모의 열망이요 이 아이들의 개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서울대 법대예요. 뭐 서울대 법대 가야 돼. 이 아이가 예술에 대한 재능이 있고 아주 뭐 수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고 아니면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아니야 너 서울대 법대 가야 돼.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대 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곡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인격으로 의도하지 아니한 데스티니로 몰고 가는 거죠. 위탁하셨다는 이 진리에 눈을 뜨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다른 극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 아이가 귀여울 때 한 살, 두 살 빵긋빵긋 웃고 내 말 잘 듣고 막 안기고 그렇게 할 때는 이 아이에게 애정이 가요. 근데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 아이가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셔서 미울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위탁되었으니까 맡겨졌으니까 그 임무와 사명을 잊은 채 이 아이가 귀찮아요. 싫어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무관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정에 위탁되었다는 이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네거티브하게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 다음 권면은 이렇게 하라 두 가지 부탁입니다. 첫 번째가 노엽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provoked anger, 어떤 것을 자극하여 분노에 이르게 한다. 한 표현을 하면은 분노 유발하는 거죠. 어린 자녀는 힘이 없어요. 거역할 수 있는 이로써서 아버지와 이렇게 다투거나 함께 그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3살, 4살, 5살, 6살, 뭐 10살. 부모의 은행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이나 또는 행동이 불합리할 때, 고집스러울 때, 비논리일 때, 억지를 피울 때,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대할 때 그 아이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가 뭐 안다고 그래? 그런데 억압된 이 분노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그의 인격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잠재의식의 상태로, 무의식의 상태로 그냥 스며들까요? 억눌린 분노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거기 머물러요. 그냥 망각한 채, 기억에서 망각된 채, 그러나 거기 있어요. 이것이 언제 모습을 드러내는가? 얘들이 컸을 때. 이제 억눌린 분노의 감정은 내면에 잠재해 있다가 왜곡된 인격 형성하는데 큰, 어찌 보면 영양분을 제공하고 나중에 커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왜곡된 인격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만들죠.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잉그솔이라는 분이에요. 미국의 정치가, 법률가, 웅변가인데 지금부터 한 백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버트 잉그솔은 목사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엄마는 자상했지만 목사인 아버지는 독재적이고 매정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잉그솔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남동생과 함께 가출합니다. 가혹한 그 가정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엄마는 상심한 가운데 아주 뭐 백방으로 찾아보지만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떤 농부가 자신의 그 삼림 지역에 낙엽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헤쳐보니까 두 아들이, 로버트 잉그솔하고 이본 잉그솔, 그 두 아들이 그 안에 웅크리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가볍게 여기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이려고 하니까 이 로버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면 음식을 먹을게요. 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로버트 잉그솔과 이본 잉그솔은 미국 19세기 중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엄청난 공헌을 하는 기수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웹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그들이 정확하게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그노스틱,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의,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의이고,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아버지 존 잉그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격으로 양육했더라면 다른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끌었던 이 기수가 된 이 두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믿고 그 아버지가 설교했던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기수가 되었더라면 그 파장은 작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가? 이날 한국에 구타유발자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분노를 유발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를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화난 상태에서 훈계하거나 벌 주는 것을 조심해 주십시오. 화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뭐 직장에서나 친구나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었던지, 그 화난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이 아이들을 볼 때 그냥 그 분노가 증가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난 상태에서 훈계하거나 벌 주는 것, 이것은 부작용을 유발해요. 그때는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으로는. 왜냐하면 자녀는 알아차립니다. 아, 저 교훈은, 저 훈계는 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분노의 감정이 확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대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좋다가 그래서 다 받아줘요. 어떤 때는 작은 실수했는데 이 정도면 그 앞에 그 전에 했던 거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야단 맞을 일 아닌데 그 크게 처벌받는 경우, 기분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대하는 것,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그 아이들이 뭐 TV를 보든지 아니면 TV 보는데 엄마가 아파서 자녀가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사랑스러워 막 이렇게 드라마를 봤단 말이에요.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누워있길래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많이 했는데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서 누가 너보고 음식 만들려고 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죠. 그때 우리 부모 입장으로 힘들지만 이유를 물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꼭 경청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직장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총명한 사람만이 지혜 사람만이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그 이유를 끌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청해야 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속단하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개성과 꿈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부모 자신이 좋아하는 옷 색깔, 취미, 음식, 공부하는 방식 얼마나 많이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먹혔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은연중으로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유를 잘 마시고 좋아했고 또 유익이 있다라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 아이에게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강요할 때 사실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유는 음식 그 소화시키는 데서 락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왕성한 체질이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유는 설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우유 많이 마셨기 때문에 우유 아이도 우유 계속 마시고 계속 설사하고 나는 모르는 거죠.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개성을 강요하는 것, 나의 꿈을 강요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저 여러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절제해 주십시오. 엄친아가 뭡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완벽해요. 누구누구의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분노를 유발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저 여러분이 애써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합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노를 유발하는 것, 그것을 지혜 가운데서 경계하고 애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아끼고 귀여워하고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토이를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부모 역할에 머물고자 하는 어떤 성향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주는 권면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을 돕는 거예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두 헬라가 나오는데 하나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훈, 훈계라고 표현된 앞에 나온 단어는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많이 들으셨죠? 파이데이아. 영어로 하면 트레이닝 또는 디시플린이에요. 훈련하고 이런 뜻이에요. 고통이 있고 또 이것이 불편함에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정에 위탁하셨는데 이것은 비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손댈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파이데이아, discipline and training,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것을 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할까요? 천만에요. 엄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것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근데 시켜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discipline 해야 돼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받아서 공중에서 띄운 상태에서 떨어뜨립니다. 왜요? 숨어있는 날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자가 새끼를 언덕 아래로 밀쳐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자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파이데이아예요. 이것이 좋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헬라어가 여기 나와 있는 교훈으로 양육하라 했을 때 이 교훈이 누데시아입니다. 누데시아. 파이데이아 누데시아. 이것은 warning 또는 admonition. 질책, 야단, 교정, 경고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야단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았고 때로는 뭐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오는 그래서 맞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그 아이를 망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한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아이에게는 안 해야지. 그런데 이 누데시아라는 이 말은요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질책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라고 만들어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동일하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담은 그 책들을 여러분들은 사보셔야 돼요. 그 부부가 이것을 의논해야 되고 부부가 일치된 마음으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컨시스턴트하게 꾸준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꼭 여러분들 성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 저 여러분은 부모 입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으신데 이면서 동일하게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자녀들아 동일하게 아까 아비들에게 주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 자녀들인 너희는 이 말이에요. 불신자를 향해서 이 명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러면서 어떤 부모의 수하에 있는 그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전에 부모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를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낳아준 이들 이런 뜻이에요. 낳아준 사람을 영어로 표현할 때 begetter 이렇게 쓰는데 begetter 낳아준 이들 복수니까 이제 부모니까 낳아준 분들께 순종하라. 존중 가운데 경청하라. 명령과 지시를 들을 때 지휘관은 조금 위에 높이 그 단상에 그 서고 아래에서 지휘를 받는 그 병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녀들아 너를 낳아준 분들에게 귀를 열고 경청해다오. 여러분도 그런 관행으로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언 그 날에 해당되게 예를 들어서 오늘 24일이면 24장 잠언 읽고 내일은 25일이니까 25장 잠언 읽고 그런 분 계시나요? 예. 23일 그러니까 23장을 읽었죠. 저는 그렇게 잠언 읽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 구절이 나타나서 이것이 확 들어왔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HCSB인데 여기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내게 생명 주신 내 아버지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고 And don'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s old. 내 엄마가, 어머니가 늙게 되어도, 늙어도 don't despise, 경멸하지 말라. 나이 든 부모들 주책 맞을 때가 많아요. 자녀 입장에서. 제 나이에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제 밑에 독생자 아이가 하나 있죠.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통화를 하거나 할 때 아,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섬뜩섬뜩 느껴요. 이게 사실이라면 곤란한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책 맞은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주재근자이심을 믿고 순종해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하면 거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범법행위를 시킨다든지 최근에 무슬림 소녀가 아마 틴에이저로 저 나이를 추정을 하는데 이 파티마라는 이 여자아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아주 제대로 만나요. 자기가 열망했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정말 그분께 그 자신을 드려서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막 전파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루는 그 자기 노트 그것을 오빠에게 들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그 사우디 가정의 정통적인 그 이슬람 계보를 따라서 자라왔기 때문에 엄격해요. 오빠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정회의를 해서 이 자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강요해요. 그런데 이 파티마라는 자매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 오빠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뼈를 부서뜨리고 혀를 자르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그 이 자매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위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부모의 명령 주를 부인해라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법 행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위협하면서 성적 학대를 할 때 이런 경우 아니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치 있게 여기라. 창조주의 섬기는 뜻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너를 존재할 수 있도록 낳아주신 그분들 낳아주신 분들로서의 그 위치를 가치 있게 여기라. 존중해 다오. 귀하게 여겨 다오. 주님께서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뒤에 붙이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이 진리를 새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나이가 들면서요 아버지 그 부모가 가졌던 그 생산 주체의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부모가 생산 주체였어요. 돈을 벌어오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공급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생산 주체였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나이가 들고 그래서 생산 주체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자녀가 생산 주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그래서 발언권이 생겨요. 그렇게 했을 때 이때 찾아오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시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본능적인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내면 작용을 아시는 창조주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한 것, 계명이 여러 가지 많지만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명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 가지로 압축해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 계명, 다시 말해서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크지 마라, 안식일 지키라. 이 하나님을 향한 대신적인 그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과 관련해서 여섯 개의 계명을 주세요. 신명기 5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련된 여섯 가지 계명을 주는 가운데 그 첫째 계명으로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주는 교회 주는 교훈 가운데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6장 2,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어떤 첫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이 계명에는 내가 특별하게 내가 축복의 약속을 부착해서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본능적으로 부모가 늙으면 무시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경향을, 이 트렌드를, 사람의 본능을 의거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이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달았어요. 부모 공경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부모가 나이 들면 본능적으로 부담스러울 거야. 그런데 그 부모를 주책스럽고 부담되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내가 너희들을 챙겨줄 것이다. 너희 삶이 쉽도록 내가 이끌어줄 것이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할 때가 잘되고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이유를 써요. 에우를 합쳐서 이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나 이웃소의 게네타이 너에게 좋은 방향으로 되어지도록 이 이유라는 이 표현이 잘 되고 좋고 순조롭고 유익하고 이런 뜻을 가지기 때문에 러시아권이나 뭐 영어권이나 이름을 붙일 때 이 유가 들어간 이름들이 많아요. 유진, 예브게니, 제냐 전부 다 유예요. 영어 단어 사람 이름 가운데 오웬 있죠. 오웬. 오웬도 여기 유에서 나왔어요. 우수한 행지를 이어받은 이 영어 단어는 뭐예요? 유제닉스.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좋은 말 해주죠. 칭송하는 말. 그건 뭐라고 해요? 율로지. 소화가 양호한, 소화가 잘 되는 유펩시아. 듣기 좋은 음주 유포니. 여기서 나왔어요. 좋고 잘되고 순조롭고 양호하고 양질의 우수한 전부 다 유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무엇의 인생길을 순조롭게 만드는가. 부담스러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순조롭게 만들어주겠다는 병원비 덜 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분쟁이 적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행복감의 그 지수를 내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담스러운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늙은 부모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너의 삶이 잘 풀리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게 느껴지는 나쁜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려줄 유산이 없음에도요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낳아줬다는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를 공경하도록 섭리한 것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세요. 이 주님의 질서를 여러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본능을 거스리고 스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늙은 부모를 바라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경의 태도 몇 가지 언급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희생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아이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손이 얼마나 갔나요? 뭐 출산의 고통, 기저귀 갈아 키우는 거, 우산 가져다 준 거, 도시락 챙겨준 거, 이거 셀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키우는 아이는 그걸 잘 몰라요. 동일하게 이것을 내가 지금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했을 때 동일하게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되면 희한하게 그것이 안 보여요. 부모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어떻게 손이 가서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보이는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한 것은 잘 안 보여요.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희생이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공경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힘들겠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친절한 말 하시고 공손하게 태도를 취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두 번째, 나의 삶에 끼친 좋은 점들 찾아보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모님 때문에 사소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남기지 않고 뭐 골고루 잘 먹습니다. 가만 보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에요. 얼마나 찾을 게 없으면 제가 저도 애를 씁니다. 찾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도 애를 쓰겠죠. 뭐가 좋은겠지? 자, 세 번째는 대부분 경우 이제 부모 관련돼서 잘못된 것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하셨듯이 용서를 실행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담스러워질 때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 부분을 어머니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내가 수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에 시간을 드려 주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정한 가정에 위탁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고 자기가 받은 교육 환경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완성된 가운데 왜곡된 인격으로 자라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이 되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가정에 맡긴 그 목적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와 부모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가 남아있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